자, 우리 앞에 22장부터는 22장, 23장,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계속 노력했다,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그 내용이 22장, 23장, 24장입니다. 근데 25장에 와서는 그만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저주는 못하는데 유혹에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2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 성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에게 절함으로.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에 빠집니다. 음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모압인들이 섬기는 바알신, 이 바알볼이란 말은 부월의 바알이다 말인, 이 땅이 지금 부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빠지게 되고 여자들이 숭배하는 바알신에게 빠지게 되죠. 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어떤 성적인 음행에 빠지게 되면 코가 꿰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의 여성들한테 홀딱 빠져서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바알신에게 같이 가서 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된지라. 이 가담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완전히 사로잡혔다, 코가 꿰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코가 꿰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출발은 뭐 때문에? 성적인 유혹 때문에 미디안 여자들한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바알신에게 코가 꿰었다,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유혹에 빠진 자들을 다 일단 처형해라, 다 처형하라. 뭐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제 하게 되고 막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막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백성들이 뭘 통곡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 운다는 말은 회개할 때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예, 이 사람은 이제 이한 사람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그죠?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 그 앞을 이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감히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 여자와 함께 바알신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바알신한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뭐 하는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 하나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미디안 이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지도자가 그렇게 급도 없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창을 던졌는데 그 여자와 남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예. 자, 이, 비느하스가 이 심의와 미디안 여인을 한 사람을 둘 다 죽였어요. 현장범을 죽였는데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세요. 칭찬. 왜 칭찬하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남녀를 죽인 것,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므리와 그 여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단순히 죄를 짓고 있는 시므리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위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큰 벌을 받을 위기였는데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하나님 멸망시킬 상황이었는데, 심판할 상황이었는데,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 한 사람의 죽임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다행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할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비느하스가 심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속죄하게 하셔서, 속죄하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고마운, 이 비느하스가 고마운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죄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알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도저히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이 심의를 대신 죽임을 통해서 네가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세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다. 제사장 집안. 제사장 집안은 영광스럽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 하면 제사장 직분이지요. 어떤 왕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황제도 장군도 부자도 마음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나 백성들이 감사할 때나 기쁠 때나 백성들이 소원이 있을 때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 베푸실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네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해야 될 텐데 그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를 알고 그 내 마음을 헤아려서 이 시므리를 죽임으로 백성을 구한 네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너희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네가 내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 때문에 멸망해 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죠? 그죠? 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고 즉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냐?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자질, 제사장의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처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의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 집안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이걸 알아야 집안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늘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직장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이 홍익교회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려면 즉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 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친한 사람이라든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서운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하구나. 우리 그 마음을 헤아리죠. 그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졸립구나. 자, 헤아리잖아요. 그죠? 졸립죠? 잘 헤아리죠? 예.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기뻐하셔서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되 인간적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우리 동네를 향한, 우리 홍익교회 성도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걸 잘 헤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